이사야 53번 메시지. 이스라엘에게는 빛이 되고 시온에게는 구속자가 되시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이신 여호와의 종. 주여, 여전히 당신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의 모든 실재를 가지신 분으로 경배합니다. 주여,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충만의 체현이십니다. 당신은 말씀이시고 영이십니다. 주 예수여, 모든 영광을 당신께 돌리고 오늘 저녁 집회를 당신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당신은 아십니다. 당신이 말씀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시고 심지어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주는 영으로 살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서 당신과 당신의 이름이 존귀를 얻으소서. 주여, 이 집회에 모인 각 사람을 축복하소서. 당신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시고 당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주여, 당신의 대적을 잊지 마소서. 우리는 그를 고소합니다. 그를 당신께 넘깁니다. 우리를 덮어주소서. 원수를 이기는 당신의 피 아래 우리를 숨기소서. 아멘.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 여호와의 종이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이십니다. 역사를 볼 때 다윗은 놀라운 왕이었습니다. 뛰어나고 놀랍고 위엄 있는 왕이 긍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우리 관념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 낮은 계층의 사람들만이 긍휼을 필요로 합니다. 다윗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러한 높은 인물이 긍휼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다윗은 놀라운 시편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한 기자가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 왕이 살인과 간음을 범했습니다. 그에게 긍휼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다윗이 쓴 모든 훌륭한 시편 가운데 시편 51편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후에 쓴 회개하고 자백하는 내용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심지어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함을 가리킵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왕들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국민들과 그들의 왕에 관한 기록은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그 왕들 중에 선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극도로 사악했습니다. 그런 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정죄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는 그들을 사악한 소돔과 고모라의 거민들에 비유했습니다. 예레미야 또한 이스라엘을 강하게 정죄하였습니다. 그는 다윗 왕가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필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관해 말합니다. 그는 예레미야로부터 심한 경고를 받았지만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그는 도망치려 하였지만 바벨론 군사들에게 사로잡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의 눈을 뽑고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주님의 백성의 가련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런 가련한 상황에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에게 확실한 긍휼이 되심. 그리스도에 관해 그렇게 많은 장을 쓴 후에 55장에 이르러서 이사야는 우리가 결코 꿈꾸거나 상상하지 못할 그리스도의 방면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방면은 그분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이시라는 것입니다. 허락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습니다. 많은 번역본들은 다윗의 확실한 긍휼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은 많은 긍휼을 가진 다윗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긍휼은 다윗에게 보이거나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66장이 두 부분으로 나누인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처음 39장은 구약 39권과 일치하고 나머지 27장은 신약 27권과 일치합니다. 이 두 부분의 내용들은 각각 구약과 신약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신약과 일치하는 두 번째 부분은 완전히 위로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정죄나 질책이 없습니다. 이 위로의 말씀 속에는 만유를 포함한 분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이시고 약속하신 확실한 긍휼임을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에서 나와 다윗 왕가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긍휼이 되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 왕과 전부를 멸하지는 못할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확실한 긍휼이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다윗의 후손 중 한 분이신 그리스도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긍휼이 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해를 낮의 빛으로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한 규정이 폐해지지 않을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과 다윗이 그분 앞에서 나라가 되는 것도 영영히 폐하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무엇도 다윗 왕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 후손 중 많은 왕들이 열왕기 상하에서 언급됩니다. 다윗 왕가의 마지막 왕은 하나님의 확실한 긍휼의 체현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그분은 다윗 집에 대한 확실한 긍휼이십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윗 집에 이르는 많은 은혜로운 것들과 축복들을 포함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에 관해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측은히 여기는 것은 일종의 부드러운 긍휼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거지와 같은 가련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드러운 긍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나 고귀하고 아들은 밑바닥까지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권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불쌍한 처지에 있는 우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은혜는 낮은 상태에 있는 우리가 접하기에는 너무나 높습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긍휼이라는 또 다른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긍휼은 가장 먼 곳까지도 이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낮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불쌍한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종종 말씀을 사역하기 전에 기도할 때 나는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는 당신의 긍휼을 신뢰합니다. 나는 감히 주님의 사랑을 신뢰한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주 비참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질 만한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긍휼을 통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도달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염려하는 것은 그들의 말하는 것이 그렇게 철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여러 수준을 지닌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에 관해 많이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의 처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제 상황은 확실히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낮은 단계인 하나님의 긍휼에 부합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분의 긍휼보다 더 높은 단계에 있습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한 선물을 준비하십니다. 이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르기 위해 그분의 긍휼 안에서 오셨습니다. 긍휼의 속성 안에서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그들에게 긍휼이 필요함을 깨닫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초기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의 체험을 거친 오늘날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합니다. 이는 나의 낮은 상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높은 단계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신사숙녀로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는 전갈과 쥐들입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고귀한 왕으로 여겼지만 다윗 자신은 스스로 벌레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결국 다윗의 바로 그 후손이 다윗왕과 전체에 확실한 긍휼이 되는 온 땅 위의 왕 중 왕이 될 것입니다. 긍휼은 자애 또는 자비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발로서 가장 먼 곳까지 우리에게 미칩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오기 위한 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분의 긍휼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은혜에 도달할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가장 먼 곳까지 우리에게 이릅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많은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도달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속성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태를 참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들에게 오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긍휼을 베푸셔야 했습니다. 긍휼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이르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의하면 바벨론 유수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비참할 정도로 낮은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낮았는지 묘사하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70년 동안 버려두셨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그분의 긍휼 안에서 그들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신약에서 주 예수님도 긍휼 안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대부분이 그분을 배척하였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들을 위해 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에서 주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성전의 건물에 관해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후 70년에 타이터스와 그의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하였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요세푸스는 그의 역사서에서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을 처참하게 파괴한 것에 관해 말합니다. 복음서에서 이스라엘 족속은 아들을 대적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들은 그 영을 대적했습니다. 그 영은 사도들과 특히 바울과 함께 계셨습니다. 바울이 순교한 지 얼마 안 되어 로마 제후인 타이터스가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철저히 파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땅에서 마지막으로 완전히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20세기 동안 흩어져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한 첫 번째 유수는 70년간만 지속되었었지만 이 마지막 유수는 거의 20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1948년에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그와 이웃한 아랍 국가들 사이에 이스라엘이 얼마만큼의 땅을 차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에 6.1 전쟁에서 골란 고원을 차지하였습니다. 지금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이 그 고원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에 따라 우리는 이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고원은 좋은 땅의 일부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좋은 땅은 지중해 해변으로부터 오늘날 이라크 땅인 유브라데 강까지 이릅니다. 좋은 땅은 얼마나 광대한지 하나님의 위임에 따라 이스라엘은 틀림없이 골란 고원을 지킬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긍휼입니다. 더 나아가 왕가가 회복될 것입니다. 누가 다윗 왕가의 마지막 왕이 될 것입니까? 주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 다윗에게 약속되고 보여진 긍휼이십니다. 이 긍휼은 언약되었습니다. 즉, 이 긍휼을 위해 계약이 맺어졌다는 뜻입니다. 언약은 다만 약속이 아닌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이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평의 언약이 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그 언약을 제정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참된 긍휼로 보증하신다는 뜻입니다. 구두로 혹은 문서로 한 약속일지라도 그것은 그렇게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매우 구속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윗의 확실한 긍휼을 다만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하반절은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고 말합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 곧 확실한 긍휼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34절에서 39절까지에 나오는 바울의 말에 따라 확실한 긍휼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다윗에게 약속된 확실한 긍휼이 결코 사망의 썩음을 보지 않으셨던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의 긍휼에 해당하는 헬라어 헤세드는 사도행전 13장의 거룩한 것들 또는 거룩한 분으로 번역됩니다. 34절은 다윗의 거룩한 것들, 미쁜 것들을 말하고 35절은 거룩한 자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윗의 거룩한 것들, 미쁜 것들은 다윗의 확실한 긍휼입니다. 거룩한 자는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이신데 그분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모두 집중되어 있고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확실한 긍휼이시고 또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이 확실한 긍휼이 이 긍휼을 누리는 모든 이들을 성결케 하는 일을 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비유에 따르면 아버지의 자비는 돌아오는 아들을 성결케 합니다. 탕자는 거지처럼 집에 돌아왔으나 아버지의 자비는 그를 세상으로부터 구분시켰습니다. 아버지의 자비는 돌아오는 아들을 온전히 아버지께로 분별시킴으로써 그를 거룩하게 합니다. 내가 비록 우리 모두는 쥐들이요 전갈들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여전히 우리가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위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합니다. 우리는 성별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는 확실한 긍휼이시고 이 긍휼은 우리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긍휼로 우리를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거룩한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거룩한 것들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긍휼의 사역입니다. 이 확실한 긍휼은 영원한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은 제정하시는 그리스도이시고 화평의 언약이십니다. 화평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뜻합니다. 내가 자신을 성도라고 말할 때 이것은 내게 아무 문제가 없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말할 수 있도록 화평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약간의 문제만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썩음을 보지 않으시고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기초가 되신 부활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확실한 긍휼은 사망의 썩음을 보지 않으시고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기초가 되신 부활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부터 39절까지에서 이러한 하늘에 속한 언어가 말해집니다. 우리는 이 여섯 구절을 거듭거듭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구절들을 합당하게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하게 하심에는 기초가 필요한데 그것은 곧 의롭다 하심입니다. 만약 당신이 의롭다 함을 얻지 않았다면 당신은 결코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해 됨을 위한 확실한 긍휼이십니다. 이를 위해 그분은 부활 안에서 의롭다 하심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긍휼이신 이 사람 예수에 의해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의 기초는 사망의 썩음을 결코 보지 않으셨던 부활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은 사망이 그분을 붙잡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망이 부활한 분을 만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부활한 분인 예수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의 근거요 기초이십니다. 부활 안에 있는 그러한 의롭다 하심의 근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긍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긍휼이 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의 기초가 되셨고 이 의롭다 하심의 기초하여 무엇인가 건축되고 있는데 그것이 곧 거룩해 하심입니다. 더 나아가 거룩해 하심은 하나님의 확실한 긍휼로 그 긍휼에 의해 건축되는 어떤 것입니다. 이 확실한 긍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민에게 증거로 세워지심. 하나님의 확실한 긍휼이신 그리스도는 만민, 곧 열국에게 증거로 세워지셨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상반절은 신성한 삼일성의 두 번째 분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신격 전체의 증인이십니다. 계시록 3장 14절 상반절은 그분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십니다. 만민의 지도자와 명령자로 임명되신 그분은 만민의 지도자와 명령자로 임명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왕들 위에 계신 지도자요, 모든 통치자들 위에 계신 지도자이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행정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명령자로 임명되셨습니다. 그분은 전쟁을 위한 사령관이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적장인 적 그리스도와 그의 지상 최대의 군대를 쳐부수는 명령자이시자 싸우는 사령관이 되실 것입니다. 시온의 구속자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는 또한 시온의 구속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돌아오실 때 구속자로서 시온에 임하실 것이고 또 임하실 수 있는데 이는 그분이 확실한 긍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그리스도께서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속자가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긍휼의 하나님만이 그분의 모든 긍휼로서 그들을 구속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확실한 긍휼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돌아오실 때 시온을 구속하기 위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죄로부터 그분께로 돌이키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그러한 구속자가 되실 것입니다. 스가랴 12장에는 주님이 돌아오실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회개하는 것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빛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때 빛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모든 세상이 흑암 아래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구속자로 이스라엘에게 임하실 때 그분은 그들을 비추는 빛이 되실 것인데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에 있는 빛은 전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의 빛은 여호와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햇빛이나 달빛이 아닌 영광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인 빛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확실한 긍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그러한 빛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다시 오심에서 이스라엘에게 빛으로 임하실 때 어둠이 이 땅을 덮을 것이며 짙은 어둠이 만민, 곧 이방인들을 덮을 것입니다. 모든 이방 나라들이 어둠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빛이 있을 것이며 이 빛은 영광 안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게 임하실 것이고 그분의 영광이 이스라엘 위에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는 열국의 압력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은 일어날 것입니다. 이방 열국은 이스라엘의 빛에 나아올 것이고 열왕은 비추는 그 광명으로 나아올 것입니다. 열왕은 그들이 어둠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서 빛비춤을 받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스라엘은 열방에게 짓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2000년 동안 짓눌리고 또 짓눌려 왔습니다. 특히 오늘날 그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은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짓눌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신성한 긍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분을 기반삼아 우리는 일어서고 있습니다.